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4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둑의 두 자매에게 간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와 한 멍에를 맨 충실한 나의 협력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자매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의 나의 협력자들과 더불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절한 마음씨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귀하고 바르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은 것, 내게서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시니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염려해 주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려운 처지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풍부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때에 도와주시니 여러분은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나와 주고받는 것을 나눈 교회는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게 필요한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바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보수를 다 받았습니다. 아니, 더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져다 주어서 나는 넉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시저 집안 사람들이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To the Lord.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22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힌 성읍아, 내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가닥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성읍아,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성읍아,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네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네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안에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또 이웃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네 안에 있다. 돈을 받고 살인하는 자도 있고 고리 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네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나겠느냐? 네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희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내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찌꺼기이다. 그들은 모두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구류와 주석과 쇠와 나베 찌꺼기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찌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에 풀무지를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놓고 내 경로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대면 너희가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부은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땅아, 너는 진노의 날에 더러움을 벗지 못한 땅이요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 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로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 영혼
구약 에스더서 4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개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개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개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문 앞 도성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로 갔다.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고 왕의 금고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개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개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어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율을 내밀어 목숨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개에게 전하니 모르드개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내시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겨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개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역사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인간 구원의 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영어의 역사, 히스토리라는 말도 그의 이야기, 즉 구속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장이 이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간은 쌓여서 역사가 되지만 그 시간은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의도 속에 진행시키는 흐름이 있고 이와는 반대로 어둠의 세력 아래서 영혼을 순간의 쾌락으로 바꾸어 쓰는 마귀 중심의 난도질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과연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신케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결코 어둠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으시는 역사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릴이 있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만이라는 사단의 앞잡이에 의해서 은 1만 달란트에 팔려서 도륙당할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의 참상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 모르드개를 통해서 그 고난과 현장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자신의 채찍으로 쓰고 계신 이방 나라를 중심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의 이 위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여기서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보기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일 것 같은데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왕후 와스리가 폐위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의 됨됨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대로, 겸손한 자는 겸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역사 속에 이루시는 데 쓰시는 거죠. 하만이나 바로 같은 완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았고 본문에서는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현실의 역사를 각성시키는 모르드개와 같은 일꾼이 있어야 하며 에스더처럼 깨달은 상황에서는 머뭇거림이 없는 신앙의 결단이 가능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것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의지에서였습니다. 동일하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 부패된 역사 속에서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읍시다. 이 역사 속에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스스로 역사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세 번째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당시의 역사는 물론이고 이웃의 비극이나 자신의 삶에도 전혀 속수무책인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탄식하며 죄 가운데서 회개하며 왕후인 에스더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모르드개 자신을 왕비 삼으심이 이러한 위기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포기하는 에스더는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의 역사 위에선 우리에게 동일한 헌신을 당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상실된 역사가 있습니다. 은 1만 냥에 팔려버린 유다인들의 운명은 범죄한 인류 전체의 모형이고 예수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은총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대부분의 귀도인들은 전형적이며 오직 은혜에 의해서 귀도의 신부, 즉 만왕의 왕이신 귀도의 황후가 되었어도 같은 동족의 아픔과 비극을 알지 못하는 에스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어 먼저 깨달았으면서 방관하며 침묵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오늘 모르드개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는 질문은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너는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먼저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음성인 겁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에스는 모르드개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각오를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들입니다. 에스는 이미 왕후의 특권과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 왕의 진미를 끼니마다 누리던 에스더에게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 특히 시녀들로 더불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한 헌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금식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공포증이라고 의사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이고 환경이나 자신의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로 맡기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것, 하기 싫은 것, 원치 않은 것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기도한 내용의 응답을 확신하고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마귀는 우리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규례를 무시해야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절대 위기는 그 의논의 대상이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에스는 하만에 의해서 앉아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규례를 어기고 왕의 앞에 나아가 죽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맡기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절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입니다. 때문에 에스더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만과 똑같은 권모술수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삶을 포기한 사람 앞에 더 이상 두려움은 존재치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여인의 나약한 외마디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족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각오 없이는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결처럼 흐르는 역사의 흐름에 삶을 내어맡기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십억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잘못 가려는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역류하면서 역사를 초월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역류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풀무성한 한계의 무덤으로 도태되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역사의 현장 속에 임마누엘을 믿고 자신을 이 역사 속에 두신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에 의해서 오늘의 역사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너는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먼저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에스더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전도 생활을 하신 기간은 약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새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붙잡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전도 중심지로 삼고 일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곧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니고데모와 함께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관한 유명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야고보 우물에 있는 수가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오랜 시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약 2년간 머무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한번 팔레스타인을 떠나 베니기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돌아오신 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외국 여행일 것입니다. 갈릴리 전도 초기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으로부터 그의 교훈을 듣기 위해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이 여행 중에 가버나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해질녘까지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행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은 4천명을 그렇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얻어먹기에 오기도 했지만 정말 영의 양식을 갈망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와 창녀도 사랑하며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 위에서 기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도 희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 사람을 위해 장막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권위를 최상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와 그가 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절대적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2년간 전도 생활을 마친 후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유대인 그룹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도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을 보내어 교묘하게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너무 커서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까지는 예수님께서 이곳과 유대 지방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이 두 지방을 왕래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인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은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을 계승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란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드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각각 형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마태는 전에 세리였던 사람으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는 빌립, 바돌로매, 도마, 알페우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라 불린 시몬과 야고보 동생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도마는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열두 사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병자도 고치고 전도하도록 때로는 따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무시하고는 그의 생애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의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적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이적이 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35번 중에서 17번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 이적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열병에서 고치고 나면서부터 귀머거리에 장님이었던 사람을 듣고 말하게 하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적은 6번 나옵니다. 3번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운데는 나인성 과부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9번이나 자인을 정복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천명과 5천명을 먹이신 일,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가신 일,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병든 사람을 고칠 때는 그 즉시로 사람을 고치신 것이지 오늘날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날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그가 당시에 죽어 있었으므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으로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적을 행한다면 그 병자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제자가 함께 있었던 일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어가는 기록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 요한의 초기 전도 행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다른 제자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것은 주후 44년에 헤롯에게 순교당한 야고보의 이야기뿐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후 말레네는 밧모셈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자연사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